예, 2026년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쭉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하고 총리가 법정에서 막 진실 게임을 벌이고 또 한편에서는 국가 수사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야 하는 시도도 있고요.
거기에 또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는 AI법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웃나라에서는 한 암살 사건의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다 전혀 다른 이야기들 같지만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거대한 힘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 질문이죠. 정치 권력부터 사법 권력, 그리고 이제는 기술 권력까지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들은 전부 이 질문과 맞닿아 있거든요.
와, 권력의 책임이라는 키워드. 정말 핵심을 짚어주시네요. 자, 그럼 그 책임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첫 번째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 자료가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 재판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하고 한덕수 전 총리 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죠?
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아주 작심 발언을 했더라고요. 한 전 총리의 허위 증언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바로 이렇게요.
그야말로 점입가경인데요. 이 진실 공방의 핵심에는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쟁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바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이요?
네. 비상계엄이라는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과연 법에 명시된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
이게 유무죄는 물론이고 만약 유죄가 된다면 내란죄 혐의의 형량을 결정할 핵심 변수거든요. 그러니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본인 책임을 줄이려고 뭐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계엄령 선포가 옳았나 글렀나 이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를 따지는 게 지금 재판의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국무회의를 하자고 했냐 이걸 두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뭔가요?
나는 이미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다. 이거죠. 심지어 한 전 총리가 앞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한 전 총리를 허위 증언을 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죠.
그런데 함께 보내주신 논평 자료를 보니까 이 누가 먼저 말했냐는 다툼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던데요.
네, 그 논평이 정말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누가 건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재판 과정에서 관련 영상 증거가 공개됐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형식적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거죠.
아, 회의 자체가 졸속이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토론과 의결권을 보장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누가 먼저 회의하자고 했어? 이 질문 이전에 그게 애초에 제대로 된 회의가 맞긴 했어?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누가 말했냐는 건 본질을 흐리는 연막이고 회의 절차 자체가 불법적이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 셈입니다. 재판부도 그래서 이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다고 보고 4월 안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거고요.
이렇게 한 사건에 책임을 두고 다투는 걸 보니까 애초에 권력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마침 다음 자료가 바로 그 문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큰 틀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지 않는 게 맞다.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게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핵심 방향이었죠. 근데 대통령이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어요. 원칙을 말하면서 예외를 언급한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약간 후퇴한 건가요?
후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인정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딜레마요?
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완벽한 개혁의 이상과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치안 공백이나 사법 효율성 저하라는 현실 사이의 충돌인 셈이죠.
아.
그래서 큰 방향은 유지하되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핀셋처럼 아주 정교하게 예외를 두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대통령이 직접 든 예시가 기억에 남아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왔다.
맞아요.
들어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보내주신 논평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어떤 비판이죠?
그 예외가 개혁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논평에서는 이걸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요? 아,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개혁의 대원칙을 희생시키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그걸 남용해왔던 역사를 생각해보면 보완수사라는 작은 예외조항이라도 다시 권력 남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일리 있는 우려네요.
그래서 비판하는 측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인권 보호라면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이런 예외 없이 완전한 권한 분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말 원칙의 순수성과 행정적 효율성 사이에 어려운 줄타기라고 볼 수 있죠.
정치 권력, 사법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 보죠. 바로 기술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한다는데 분위기가 축제 같지만 않다고요?
네, 메트로신문 기사가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모레 1월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정말 멋진데 분위기가 왜 안 좋은 거죠?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한 선제적이고 유연한 규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정작 AI를 개발하는 산업계에서는 불안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불안해한다니 이 온도차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불안의 핵심 원인은 모호함 때문이에요. 이 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는 고영향 AI라는 것의 판단 기준이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고영향 AI요?
네. 예를 들어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AI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비유하자면 안전하게 운전하세요라는 법만 있고 제한 속도는 안 알려주는 거랑 비슷하네요.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운전해야 하는 거군요.
아,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꺼리게 만들고 활동을 위축시키는 뭐 관료주의적 통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기사는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하던데요.
맞습니다. 역차별.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말이죠?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AI 서비스는 이미 국내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법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
결국 애꿎은 국내 기업들만 이중 규제와 각종 비용 부담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우려죠. 법적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초 법의 실험 대상, 뭐 일종의 모르모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격한 반응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더 흥미로운 건 비판이 산업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이 법안이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산업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너무 모호하고 강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비판하는데 시민사회 쪽에서는 정반대 이유로 비판합니다.
정반대요?
네, 규제가 너무 약해서 있으나 마나를 하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처벌 조항이나 AI 윤리 문제 같은 핵심 내용이 다 빠졌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이런 솜방망이 규제는 의미 없다고 하고 양쪽에서 다 비판을 받는 법이라니 이거 정말 난감한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은 정부가 기술적,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기보다는 세계 최초라는 상징적 타이틀에 너무 급급했던 건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법이 국내 AI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족쇄가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재개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선을 국제뉴스로 돌려보겠습니다. 한 개인의 비극이 국가적인 충격으로 이어진 사건이었죠.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의 최종 판결 소식입니다.
네, 봉황희성 TV 보도인데요.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한 야마가미 테츠야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잠시만요. 전직 총리 암살이라는 엄청난 사건인데 사형이 아니라고요? 일본은 사형제도가 아직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무기징역이라니.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처럼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본 사법부의 깊은 고심이 담긴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심이 있었을까요?
법원은 판결을 통해 두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첫째, 피고인의 불행한 개인사에 대한 사회적 동정 여론이 있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폭력과 법치주의 파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 단호한 원칙을 세운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선을 명확히 그은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요?
판결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즉 개인적 비극을 상당히 깊이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토밀교회에 1억엔, 우리 돈으로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헌금하면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었죠.
네, 그걸 비관한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는 통일교와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주류 정치권의 유착 관계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고 보고 아베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 개인의 비극이 결국 국가적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의 핵심 배경이었죠.
네, 법원은 사적인 보복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그 범행의 대경이 된 사회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 그런 맥락이 있군요.
특히 이 판결 직전에 도쿄지방법원이 통일교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린 것도 중요한 맥락이에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종교 집단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해산명령을 내린 상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 판결은 단순히 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 일본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판결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의 비극이 테러의 정당성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비극을 초래한 사회 구조적 민잘, 즉 특정 종교 집단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유착 또한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범죄는 단죄하되 그 원인을 제공한 사회의 책임도 묻는 아주 복합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정치 사건의 책임 공방에서부터 국가 시스템을 바꾸려는 거대한 시도, 또 새로운 기술 시대를 여는 법의 명암과 한 개인의 비극이 얽힌 국제적 판결까지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균형을 잡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정치 권력,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법 권력,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기술 권력, 그리고 한 가정을 파괴한 종교 권력까지.
그 힘들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오용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생겼는지 우리가 똑똑히 목격했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듣고 보니 오늘 논의된 문제들은 대부분 위기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그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거대한 힘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미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법의 영역에서, 기술의 영역에서,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